요서 20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리스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레다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야의 베셀과 가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 부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이어서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이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은 7절부터 9절은 이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행동했는지 이스라엘이 순종한 내용, 그러니까 도피성을 구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함,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귀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가나안 지역 어디에 도피성을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도 세 개의 도피성,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역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도대체 어디를 정했는가, 어디를 도피성으로 정했는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첫 번째로 납달리 산지, 납달리는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 중에 제일 북쪽 갈릴리 지역을 이제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그들이 갖고 있던 산지 중에 갈릴리 게데스를 도피성으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요단 이 가나안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중간 지역쯤에 해당하는 거죠. 요셉 지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지예요. 세겜과 중부에는 이제 세겜이 도피성이 된 것이고요. 마지막 7절 끝에 보시면 유다 산지 기르앗아르바 곧 헤르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남쪽 지역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남부 지역에는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부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이렇게 해서 도피성 세 개를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맨 끝에 나오는 이 남부지역 유다산지, 여기서는 헤브론이 도피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은 갈렙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갈렙이 정복을 한 거죠. 그래서 갈렙이 정복한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럼 이건 갈렙의 소유일까? 아니면 레위자손에게 주는 도피성일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갈렙이 분배받은 것이니까 다른 곳을 이제 도피성으로 해도 되는데 갈렙이 어찌 보면 자기가 분배받은,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을 도피성으로 사용하게끔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6장에는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았냐면 이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의 초원들은 이제 레위지파가 갖게끔 그렇게 했고 헤브론 안에 있는 농경지들, 땅과 농사지을 수 있는 곳들은 갈렙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피성을 정할 때에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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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제비를 붓거나 침을 튀기거나 뭐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지역들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내놓게끔 자발적으로 정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여기를 도피성으로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남부지역에서 남부는 누가 어느 성을 내놓을 것인가 했을 때에 갈렙이 아마 자기가 분배받은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또 레위지파의 몫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피성이 나왔고요. 뒤에 이어서 8절을 보면 요단 동쪽 지역,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 지역에는 어떤 도피성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을 보면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나왔는데 요단 동쪽 지역에서는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도피성이 나올 거예요. 8절에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여리고 동쪽 지역입니다. 요단강 저쪽 편에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요단 동쪽 쪽을 보면 루벤 지파가 아랫부분 남쪽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베셀이 도피성이 되고 두 번째로 갓 지파 중에서는 갓 지파는 중부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길르앗 라못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북부 지역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도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가나안 땅에서도 북부, 중부, 남부 요단 동쪽 지역에서는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해서 각각 세 개씩 그래서 모두 여섯 개의 도피성이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8절에 나오는 요단 동편 지역의 도피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단 동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복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쪽 지역을 정복을 해서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 여기 살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미 다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4장에 아직 모세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를 이어받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가 이미 이 지역에서는 여기 나오는 세 개를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으니까 도피성을 정해서 여기는 레위 지파의 뭐 그리고 여기는 도피성으로 쓰겠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의 도피성들은 모세 시대 때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의 도피성들은 아직 정복을 땅을 못했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도피성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이 세 개의 도피성들은 도피성읍이라고 이미 정해지기는 했지만 아마 도피성으로 실제 역할은 나중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그냥 거기 머물러 산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다 들어와서 가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전쟁이 끝나고 아직 이제 본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뒷부분으로 가면 전쟁 마친 뒤에 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뒤에 본격적인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를 보면 요단 동쪽 지역 정복했죠. 정복하자마자 도피성 정합니다. 문기적 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피성이 모두 6개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미 정복했던 요단 동쪽의 3개 이제 정복한 가나안 지역의 3개 이렇게 도피성들을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몇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순종을 한 거죠.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온전하게 순종을 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순종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보면 8절 끝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도피성으로 여섯 개를 구별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냐면 아 여기를 도피성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구별했다고 하는 표현 안에는 물론 의미적으로 보면 도피성으로 실제 사용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별만 한 겁니다. 구별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를 지금 구별한 목적은 도피성으로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섯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까? 도피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도피성으로 정했어요?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도피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게 물론 도피성으로 잘 활용을 했지만 기록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 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거죠. 가면 일단 너희가 광야에선 십일조 생활 안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십일조 생활을 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광야 생활할 때는 안 지켜도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다음에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했는가? 1000년 넘게 안 했습니다. 십일조 생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절기를 지켰는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씩 조금씩 작은 규모로 지킨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약 1000년이 지나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신년을 몰랐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 지킨 적, 신년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정하는 한 곳이 있어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에게 예배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이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복이 되고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제사 드려지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건 500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구별을 했잖아요. 이건 도피성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써야 되겠죠. 실제로 도피성의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역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제대로 순종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도피성 명령을 할 때에 신명기 19장을 보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잘 닦아서 도피성에 오기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20장 읽을 때는 도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명령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도피성을 어디든 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원래 길이 잘 닦여 있는 성읍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도피성으로 잘 도망가게 길을 큰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잘 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놔라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구별한 뒤에 도피성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길을 잘 닦았는가? 길을 닦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청년들이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야, 우리가 재정 사용할 때에 통장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적금 들고 저금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서로 발을 맞췄어요. 그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이제 조금씩 아껴 쓰고 적금을 들어야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금을 부어야죠. 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데 쓰다 보니 돈이 없어서 적금을 한 번도 못 부은 거예요. 그러면 적금 통장은 있지만 적금을 부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만 껍데기만 있는 통장인 거죠. 이 도피성 제도도 그와 비슷합니다. 도피성을 구별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건 참 귀한 일인데 그러면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잘 썼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은 애들이 다 크고 조금 있으면 손주들이 그렇게 되겠지만 방학 시작하면 다 애들이 뭐를 하냐면 생활계획표를 짭니다. 동그랗게 접시 놓고서는 그려가지고 아침 몇 시에 이상, 몇 시에 뭐 하고 생활계획표를 짰어요. 그럼 생활계획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생활 계획표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아이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획표는 그냥 무용지물,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첫 발을 내디디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구별을 했잖아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꾸준히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도피성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고 잘 나중에라도 자리를 잡았는가.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고 설명한 것처럼 11조, 유월절, 예루살렘을 정하는 이런 것들은 비록 시간이 어떤 건 500년, 어떤 건 1000년 이렇게 걸렸어도 나중에라도 시행을 했잖아요. 나중에라도 11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라도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럼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도피성 제도를 잘 시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인 거죠. 가령 여기 보면 도피성과 관련되어 있는 성읍이 6개가 등장하죠. 요단강 북쪽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가 등장하는데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름들이 간간이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역할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쓴 거에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른 용도로만 후대에도 계속 사용하고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비록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장 쭉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10년을 미루었습니다. 20년을 미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놓고 보면 500년을 미루었어요. 그래도 그때라도 피롱 늦었어도 그때라도 순종하면 좋은데 도피성 제도는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희년, 도피성 이런 건 처음에도 순종 안 하고 나중에도 안 해서 한 번도 순종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시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이게 이제 도피성을 주시는 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다른 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네 마음에 생기는 분노나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방법대로 너도 문제를 해결해라.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목적으로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을 보면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도피성을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혹은 내가 분노가 막 솟구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내 감정대로 푸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방법과 과정으로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또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첫 발을 내디뎠다면, 구별을 했다면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순종해서 결국에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첫 발도 내디디지 못해서 불순종한 상태로 있다면 비록 많이 늦은 것처럼 보여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는 못한 도피성 같은 것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마음의 분노와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시고자 도피성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 하는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공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